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단지 좁고 험하다고 생명의 길이 아니다. 단지 좁고 험하다고 생명의 길이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 어제까지 우리는 에스겔서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했던 거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이제는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에스겔은 나라가 몰락해 가는 과정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번 주 우리는 이제 1장에서 3장을 묵상하게 되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받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부름받았던 해는 그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쯤 뒤에였는데 그가 포로로 잡혀 있었던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이제 특별한 경험과 함께 소명을 받습니다. 그 경험이라는 게 아주 신비한 어떤 그 환상이었죠. 약간은 신비하고 장엄하고 두렵고 특이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는 그가 그래서 그렇게 부름을 받을 때 봤던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환상을 통해 에스겔이 봤던 어떤 게 있었는데 그게 생물체였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주변의 모습,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것에 어떤 생물체의 모습을 그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본 그대로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서 여러분들도 이 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말로 이게 에스겔도 그걸 그림으로 그렸으면 좀 더 우리가 좀 정확히 알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들은 걸, 본 거를 지금 글로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아무튼 최대한 잘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에 지금 제공된 그 그림이 내가 볼 때는 뭐 일장의 그 장면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봐서 골랐습니다. 저번하고 다르게 또 좀 다 설명들이 그림들이 보면 찾아본 그림들이 정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뭐 날개와 날개가 서로 맞다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없다든가 아니면 날개가 다 있는데 지금 선택한 그림처럼 뭐 진짜 뭐 네 명의 생명체가 다 보이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식이어서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서 잘 상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부분에서 에스겔이 지금 이게 뭐야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무슨 오해를 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런 부분을 보면 또 신비하고 이래 보이니까 무리한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요 늘 말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이거는 이거야라고 설명해 주지 않는 어떤 그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냥 우리의 상상을 동원해서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충성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 무리하게 과하게 그렇게 해석을 달려고 하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든 이상을 보여주실 때 그게 뭐다라는 것을 반드시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후에 반드시 제자들에게 당신이 말한 비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보면 환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환상을 볼 때마다 그게 뭐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살펴가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1장에서는 에스겔이 보는 그 생물체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어요. 지금 전체 보는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보좌 밑에 있었던 이런 생물체가 이렇더라라고 한 건데 근데 이제 그게 뭔지를 10장에 가면 설명을 해요. 이 생물이 뭔지 20절을 보면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뭔가 또 10장에서 그 이 에스겔이 뭐 환상을 보는데 그 보는 거는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그러니까 지금 1장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그룹이라는 게 영어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유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이걸 하냐면 케루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나오는 이 복잡해 보이는 설명은 바로 케루빔이라는 천사를 설명하는 거죠. 또 우리 말로는 이게 그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상상을 하고 막 그려다 보니까 야 이거 무슨 UFO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하고 또 거기 보면 이제 그 이 생물체 얼굴이 네 개라고 그랬단 말이야. 사자와 소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복음서를 상징한 거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복음서도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하나하나 그 상징적인 거 뭐,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뭐 마가는 뭐 소, 누가는 사람, 요한은 독수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전혀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이상한 의미를 집어넣고 거기에 자꾸 설명을 붙이면 이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이런 설명을 에스겔이 하는 거는 지금 자기가 부름받았던 그 장면,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부름을 받아 갔는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 그 정도만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봤더니 이런 상황이더라 라고 지금 전체적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장에서는 1절에서 3절까지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을 소개했고 4절에서 22절까지는 그렇게 이상 중에 봤던 내 생물과 그 주변의 어떤 바퀴들의 모습, 아무튼 봤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22절에서 28절까지는 에스겔이 본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걸 본 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이런 이상은 그 다니엘이 나중에 우리가 살피지만 다니엘이 보던 그런 이상이나 또 요한계시록 여러 곳에서도 사도 요한이 봤던 이런 이상들, 그들이 환상으로 보는 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의 환상들이 거의 굉장히 많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인데도 비슷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누군가가 어떤 한 존재가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상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계시하고 계신 거다. 스스로 당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부르시는 그 사람의 주인공이 어떤 주관자가 되신다. 역사의 전체 흐름을 이끌고 계신 분이고 아무튼 당신의 지존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환상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에 대한 뭐 의미나 이런 거는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거다라고 설명하지 않는 한 그냥 전체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만 아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면서 지금 이 기록을 남기는 저자가 이런 걸 보여주면서 말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장에는 그렇게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가 나와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2장 4절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몇 번 얘기를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그렇게 전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전하는 게 절대 쉽지 않죠. 오늘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정말 행복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그대로 듣기보다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동안 그런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늘 달콤하고 듣기 좋은 것만 들어왔던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다루는 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막 이런 거 보면 막 다 죽인다 살린다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그동안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죠. 같은 성경 예레미야를 보든 에스겔을 보든 거기서 필요한 달콤한 것만 뽑아먹다 보니까 거기에 다 연결된 내용인데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이런 식으로 적대적이 되거나 그러다가 심하면 막 이제 이단으로 몰아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진실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지금 남유다 몰락이 코앞에 다가와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냐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거짓 예언자들은 전부 뭐 하나님 너를 지킬 거고 우리 조상 다윗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하다 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한 예루살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만 자꾸 들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고 힘든데 그런 얘기는 참 소망이 되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짜 미래가 아니라 근데 오늘날 우리 삶에도 그렇죠.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살아가는 헌신과 순종의 삶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그저만 교회만 오면 잘 된다, 복 준다, 뭐 너네가 간절하고 지극정성 바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런 얘기만 자꾸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진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행태들이 지금 질비한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의 가치대로 변화되는 그런 그 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없이 그저 그냥 목숨 걸고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이 약속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약속들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거 참 심각한 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약속 다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누구든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그 길을 걸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이런 거는 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행한 그 행적을 보고 이거 우리에게 주신 거야. 막 자기 혼자 그냥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사명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바르게 전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그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알려서 아 이게 무슨 약속이었구나. 이게 어떤 거였구나라는 거를 온 성도들에게 알게 해야 돼요. 그저 교회당만 오면 우리는 그냥 교회당에 왔으니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 착각을 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거기에 지금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또 알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듣고 싶은 게 따로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아주 패악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범죄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한다고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에스겔을 협박하고 위협할 것이라 이걸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갈 때 환영받고 축복받는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넌 잘못하면 죽어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해주는 거죠. 2장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지금 그 현실을 말해주는 거죠.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전갈이 그 우글거리고 근데 그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어서도 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전달하는 일을 살아가는 일에는 정말 두려움을 떨쳐버릴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긍정의 말은 환영하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현재의 모습, 그 미래의 모습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듣다가 부담이 되면 무시해버리고 그 자꾸 더 부담이 되면 이제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죠. 그래서 바른 말씀의 길을 걸을 때 이런 공격이 있을 거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공격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패역한 자들이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내가 전하라 한 이것을 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2장 5절 그들은 반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들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선포하는 거죠. 지금은 저들의 마음이 욕심으로 굳어져서 아무리 뭐 말을 해도 귀를 막고 반항하고 대적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절망의 순간에 올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기억할 거다. 에스겔 너도 그러지 않았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에스겔도 그런 분위기 속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와서 5년 동안 그 하나님의 진정함을 만나게 됐고 그 5년 후에 그가 부름을 받아서 이런 길에 섰으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를 우리처럼 살피는 이 남은 자들 지금 우리 역사를 통해 계속 살펴가잖아요. 이런 남은 자들이 똑같이 저들에게 다가온 역사를 만날 때 예, 온전한 진리를 깨닫고 이런 역사의 근거를 통해서 바른 그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예언케 하시고 선포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의 역사를 살피면서 담대하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외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길이 뭐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듣든지 말든지 그렇게 얘기하라. 너 사람아 오직 너만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반역하는 백성처럼 너는 반항하지 마라.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걸 먹어라. 또 하나님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세상이 다 귀를 막아도 너는 내가 너희를 위해 너에게 전해주는 이 말, 너희를 위해 말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라. 그 하나님 나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그것이 지금 언약한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길이고 그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이다 말하는 거죠. 자, 에세겔이 불순종하고 패역하는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회복된다, 잘되고 복받는다, 복복복 이게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었던 것. 자, 이런 구조를 볼 때 오늘 교회와 성도로서 정말 우리는 진정한 사명이 뭘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믿으면 복받고 하던 일 잘되고 안된 일도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죽음으로 가게 될 슬픈 노래, 그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기에 나오는 탄식, 심판에 대한 것이어서 우리가 전하는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세상으로부터 위협과 협박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듯이 그런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사실이었잖아요. 우리가 전할 때 핍박이 와도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니, 그리고 분명히 저들의 코앞에 닥친 미래였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럼 가끔 병원이나 의사에 관련된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심각한 암에 이제 걸려서 곧 죽게 될 것으로 진단된 그 환자에게 이 사실을 뭐 그대로 말할 거냐, 아니면 곧 죽게 되겠지만 그냥 소망을 붙들며 그렇게 살아가게 할 거냐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허용되는 조건이 어디까지일까 하는 고민인데, 사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참 인간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을 위해서 사실 그때 교회 목사가 했던 거짓말은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바르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실을 꼭 밝혀야 하는 그런 어떤 그 증거로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 이건 뭐 하얀 거짓말 이런 거 없다,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령 뭐 어느 축구 시합에서 누군가 반칙을 했고 그 반칙을 공개하지 않으면 상대편 선수가 피해를 당하고 퇴장을 당하는 경우, 이건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죽어가는 암 환자에게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해 의사나 가족이 말해줘야 되는 이유는 그 진실이 암 환자에게 고통을 준다고 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삶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 못하는 그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잘 말하면 논 단맞이기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잘하면 처세에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나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면 해로운 진실보다 이로운 거짓말이 낫다, 악인의 진실보다 선의의 거짓말이 낫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말씀 그대로 전하면 지금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두려운 일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됐든 복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니까 끝까지 부정적이고 적대적으로 들리는 말보다 지금 얘들이 이렇게 이런 꼬라지로 살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다 보면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러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과 이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에는 사람이 잘 안 모여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뭐 교회를 재밌게 만들고 뭐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모은다고 해도 그들이 전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고 잘 되게 해주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와서 우리의 왕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워낙 그렇게 달려들으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그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 삶으로 초대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뜻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고 마음을 열리게 전하는 것은 지혜고 필요한 거긴 한데, 근데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것을 듣기 좋게 각색해서 언젠간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전해라라고 했던 그 전,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바르게 전달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꾸 다른 각색하고 빼고 더하고 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전하면 돼요.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역사하실 거라는 거.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뭐 하얀 거짓말이니 뭐 어쩌니 이런 거보다 말씀하신 그대로 전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전함에 있어서 저들의 어떤 분위기와 이런 거 봐야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전함에 있어서 이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던 이 의도가 빠져버리는, 오해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런 길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통해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또 현실적으로 좀 깊이 고민하면서 지금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식으로 이 복음과 말씀을 전할 것이냐.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정말 그, 하나님이 예수님 생명으로 보내준 이 생명들에게 이 교회로서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좀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의 기록과 역사를 통해 너무도 분명하게 성도로서 행할 바를 알게 하신데도 불구하고 당장 긍정적으로 들리고 당장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들만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답게 사는 길은 결코 쉽고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성도가 걷는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삶이다 라고 하셨고,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은 미리 말씀하셨죠. 그런데 단지 그 길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좁고 불편해서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지도 살아가는 삶의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좁다, 넓다, 이걸 가지고 이게 생명의 길이 아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사는 길은 본능적인 욕구와 욕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귀찮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 분명해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정말 그래서 그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자꾸 회피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참된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들어야 돼요. 성도는 성경에서, 설교에서 보물찾기 하듯이 무슨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임하는 그 계시록의 끝까지 성경의 역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살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무엇인지를 바르고 온전하게 반복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심,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뭐냐라는 걸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 본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넓은 길이나 좁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생명의 길, 창조의 목적에 맞는 길로 이끄시는데, 내가 원하는 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넓은 길만을 찾거나 또는 남과는 다른 험하고 어렵고 좁은 길을 찾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바라는 바이기에 그런 길로 걸어왔던 그런 욕심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은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지만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스스로의 모든 것을 빼앗는 말씀 같아서 그것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을 협박하며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세상의 풍토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다른 어떤 반응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걸 잊지 않고 날마다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알고 단지 좁고 험한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착각하며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 가치가 이끄는 그 길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끄심을 감사드리고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